문답 아홉 번째 기독도보 제20기 안식, 성찬, 침례 질문 근래 교회의 안식을 지키고 부활의 날을 지키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찬을 먹는 것은 늘 무교병과 포도즙을 사용하며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침례는 마땅히 많은 물을 사용해야 하며 물을 뿌리는 것은 극히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세례줄 때는 반드시 발을 씻는 예도 해야 합니까? 답변 우리의 모든 일은 오직 성경을 쫓아 할 수 있고 이외에는 어떤 사람의 말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날의 안식을 지키는 곳에 있지 않음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안식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7일의 첫째 날, 곧 부활의 날, 주일에 다만 성경의 명령과 본을 따라 집회에 와서 떡을 떼고 헌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따름입니다. 그 외에 안식하든 안 하든, 물건을 팔든 안 팔든,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두 유대인의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련하게도 오늘날에도 구약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성찬 이 두 글자는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천주교의 출산품이요 교파에 유전된 구전입니다. 성경에서는 만찬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결코 의식을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할 수 있다면 무교병과 포도즙을 쓰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도 의문이 없는 것은 주 예수님이 팔리시던 그날 밤에 사용했던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쫓아 행한다면 연약한 형제들의 마음속에 조금도 의문이 없게 할 것입니다. 성경 중에 있는 모든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침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의 식양에 따라 물속으로 들어가 침례받지 않은 것은 모두 침례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한 구절은 침례는 결코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거나 혹은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이 불완전하게 성경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발을 씻는 것도 하나의 예식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은 발을 씻는 것은 믿는 이들이 마땅히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 자아, 부인, 사랑, 순복은 발을 씻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도 성경 안에 있는 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침례 이후에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서 명령을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발을 씻는 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여긴다면 차라리 씻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스코필드 질문 성경에 대하여 선생과 스코필드 선생이 같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교리에서 다릅니까? 답변 스코필드 선생의 가르침과 우리의 것은 대체적으로 모두 일치합니다. 우리와 스코필드 선생과 같지 않은 부분은 오직 산상수훈, 휴거, 왕국의 몇 가지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본 것에 따르면 산상수훈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휴거라는 것도 오직 깨어 기다리는 자에게만 국한되고 영생을 얻은 자가 반드시 왕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코필드 선생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학렬 질문 이새의 아들 다윗은 일곱째입니까? 여덟째입니까?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1절에서 말하기를 이새가 일곱 아들을 불러 모두 사무엘의 면전을 지나가게 했으나 모두 여호와의 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그에게 아들이 또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작은 애가 하나 더 있다고 대답했으므로 틀림없이 여덟 번째 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상 2장 13절부터 15절에 이새의 여러 아들의 이름 중에서 다윗은 일곱째였습니다. 두 곳이 다른 것은 어떤 연구에서입니까? 답변. 태어나는 순서에 따르면 다윗은 바로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라고 칭해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소년일 때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 형제들은 모두 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덟 번째였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이 왕일 때 기록된 것으로 그때 그의 형제 중 이미 하나가 죽었고 또 자녀를 남기지 않아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곱째라 불리웠습니다. 엘리사 질문 전에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9절을 읽었는데 아람인들이 도단을 포위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할 뜻이 없고 바로 엘리사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아람인이 도단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는 왜 이는 그 길이 아니오 그 성이 아니라 하고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엘리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한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에 그들이 찾았던 사람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제4대 질문. 제가 창세기 15장 16절을 읽었는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4대라는 것은 어떤 논법입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 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제4대의 때가 되어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글자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로 22절을 보면 레위의 1대, 고앗 2대, 아므람 3대, 아론, 모세가 제4대입니다. 바로 아론과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말씀하심 질문 성령은 어떻게 사람에게 말씀하십니까? 답변 성령은 사람의 영 안에서 직감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의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역시 생각으로도 추상할 수 없고 직감으로 그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 특별히 중시해야 합니다.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생각으로 성령의 뜻을 찾으려 합니다. 열심은 있으나 성경 지식과 심오한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신체의 귀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람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합니다. 사탄의 속임을 당한 사람은 모두 이러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모두 우리의 영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의 혼 외에 또 하나의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의 가장 큰 기관은 바로 직감입니다. 직감은 바로 사람의 영의 지각으로 신체의 감각이 아니고 생각의 사상도 아닌 바로 영 안에 독립된 것으로 무언가를 의뢰함으로 지각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느낌은 직감 안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이 만약 직감의 느낌을 따르지 않고 주를 섬긴다면 늘 주님의 뜻 외의 것을 행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딤 질문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또 이 구원은 어떠한 종류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답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믿는 이들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유대인의 몸의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남방 여왕 질문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남방 여왕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답변 구약의 스바 여왕을 가리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천당 질문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와 천당은 어떤 분별이 있습니까? 답변 분별이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그분의 자녀 가운데의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이것은 천년 왕국 때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믿는 이들은 주 예수와 함께 왕권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권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포함됩니다. 천당은 주 예수께서 지금 계신 곳으로 장래 믿는 이들의 거처입니다. 있고와 되었더라. 질문. 창세기 1장 2절의 있고와 19장 26절의 되었더라는 원문으로 서로 같은 것입니까? 답변. 같은 것입니다. 세상 조류 가운데서의 성경. 질문. 저는 여러 해 말씀을 믿었지만 아무것도 마음에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근래 국내 신문을 읽다가 교회가 혁명의 조류 아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 시간에 반기독교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며 심지어 성경의 요지가 시대의 조류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가치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느꼈습니다. 이곳 교회 역시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저희 마음 안에서 어떻게 느껴야 할지 분별을 갖기 위해 질문합니다. 답변. 편지를 받고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이 말한 갓가시 상황은 바로 오늘날 각지에서 보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제약은 당연히 외인의 반대와 비난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우리 자신도 반대해야 합니다. 성경의 요지가 조류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고대로부터 조류와 부합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나의 의견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경으로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조류를 바로잡아야 하며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조류를 가지고 성경을 비평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이고 절대로 조류에 따라 변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조류를 따라야 한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영원히 정함이 없는 조류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교회 자체로 말한다면 나는 성경의 가르침이 그 지방 정부의 손 아래에 순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정부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가 순복하라고 했지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없어야 비로소 따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죽이려면 죽일 수 있고 벌을 주려면 벌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경에 허락한 것만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한 나라의 선한 국민이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급료. 질문. 전도자가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것은 성경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선생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여 전도합니까? 주님은 어떻게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까? 그 체험은 어떠한지 청컨대 배울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믿음이 부족하다면 장사를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신구약 두 권에는 하나님의 종이 일정한 봉급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역시 제단을 의지하여 생활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역하면 그들은 굶주려야 했습니다. 사도들은 금은이 전혀 없었는데 어디에 사람을 고용할 돈이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오직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에게 봉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향하여 교파를 향하여 요구해도 됩니다. 나 자신의 체험은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으나 전혀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은 것도 없으나 역시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하늘의 만나는 날마다 내려왔고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까마귀는 곳곳에서 날아서 부른 적이 없지만 스스로 날아왔습니다. 사실상 한 면으로 장사를 하고 한 면으로 전도를 하는 것은 봉급을 받는 전도사보다 더 성경에 부합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믿음이 부족하여 그렇게 한다면 아직 가련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다만 알 것은 주님이 나를 불러 전도의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공급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요단강의 물은 당신이 건너도록 먼저 마른 땅을 보여주지 않으며 당신이 먼저 발을 들어 앞으로 가야만이 물은 갈라질 것입니다. 믿음의 길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바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얻었으면 주님을 찬미하십시오. 내일, 다음 달, 내년, 십수년 후의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렇게 한다면 곧 두려워질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날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일은 바로 믿는 이들의 기도의 응답이 너무 적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너무나 기이한 일처럼 되었으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실재와 하나님의 약속의 실재를 증명하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은 모두 우리를 위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휴거의 정도. 질문. 이미 거룩해함의 단계에 들어가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믿는 이는 휴거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타날 때 영에 속한 믿는 이들은 모두 휴거되고 육에 속한 믿는 이들은 모두 대환란을 겪어야 합니까? 답변. 휴거의 정도는 성경 안에 매우 분명히 언급되었습니다. 휴거의 영은 바로 휴거의 필수 조건이며 또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한 사람의 상황이 어떠해야 비로소 휴거될 수 있는가에 대해 사실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육에 속한 믿는 이들은 모두 대환란을 체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선교회. 질문. 선도회는 각 종파의 교파와 같은 성질입니까? 답변. 이 문제에 응답하려면 먼저 무엇이 종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종파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명칭이 있고, 두 번째, 성경 외에 다른 정해진 규칙이 있으며, 세 번째, 모든 거듭난 믿는 이들을 포괄하지 않습니다. 심프슨 선생이 선도회를 창시할 당시에 우리는 그가 영적 능력으로 충만했던 것을 압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선도회는 하나의 가장 좋은 교파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선도회는 여전히 하나의 종파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그에게는 명칭이 있으며, 두 번째, 특별한 사중의 복음이 있고, 세 번째, 이외의 제도는 결코 모든 거듭난 성도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결코 좋은 종파나 나쁜 종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종파가 있는가 종파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질문. 많은 조직이 있는 교파가 주님의 미워하는 바라면 어찌하여 주님은 또 그들과 그들의 동역자들을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주님께 돌아가게 하십니까? 감히 그 연구를 묻습니다. 답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가련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의 역사는 바로 그 자녀가 그분에게 드린 지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위가 주어진 곳에서 역사하시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많은 조직은 결국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지만 그것은 사람을 구원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로마 천주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이것을 인하여 로마 천주교의 교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제한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제도의 재정. 질문. 만약 조직과 제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정해야 비로소 성경에 위반되거나 사람의 조직으로 가는 것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성경은 이미 교회의 제도를 분명하게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정한 것이 성경에 어떻게 부합하든지 간에 여하를 막론하고 성경 이외에 또 다시 일종의 재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 하나의 종파를 이루게 됩니다. 만약 다른 종파보다 더욱 성경에 부합하고 더욱 지식이 있을지라도 하나의 종파를 이룬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반드시 한 권의 공개된 성경을 가져야 하며 사람으로 그것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 이외에 재정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이 어떻게 성경에 부합하든지 사람으로 성경을 가볍게 보게 하며 오히려 재정한 규정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단체의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규정의 가르침을 순종하여야만이 비로소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규정이 성경과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말에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재정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재정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에 부합되고의 여부를 막론하고 결국 사람에게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신앙의 기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규정을 정하게 되면 틀림없이 두 가지의 성질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권위가 있거나 아니면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권위가 있는데 안에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이 없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만약 권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잘못은 수정할 수 있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어떤 쓸모가 있습니까? 성경 외에 이러한 것이 많으니 어찌 번거롭지 않습니까? 현재 유일한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믿는 이들을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의 견해와 의견은 도무지 같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결코 두 종류의 해석을 사람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잘못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은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믿는 이들이 만약 자기의 의견을 제하고 성령께 항복하며 피차 존중하고 기다린다면 동심합의를 얻는데 이를 것입니다. 만약 아직 자기의 의견이 있다면 비록 사람이 표면으로는 종파를 떠났으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종파적이므로 당연히 분규가 발생할 것입니다. 교회 조직. 질문. 교회가 만약 조직이 없고 제도가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다스립니까? 답변. 우리의 주장은 무릇 사람이 발명한 것에 속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들은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는 조직이 없고 제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교회의 조직과 제도는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볼 때 현행 교회의 조직과 제도는 아래에 몇 가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파의 명칭. 두 번째, 동일하지 않은 조직법. 세 번째, 목사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 네 번째, 한 사람이 믿는 이들의 집회를 주관하는 것. 다섯 번째, 세우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만 드러난 큰 항목일 뿐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문제에 대하여 초대교회의 다스림은 바로 주 예수님을 머리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와 장로를 사용하여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사도가 세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날 사도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장로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비록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지금은 이미 사도가 없다고 표명하는 이유를 찾아낼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가 없는 것은 이미 하나의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사도가 세운 장로는 당연히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없고 장로가 없으면 교회의 다스림 또한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생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와 안배는 단지 교회가 정상적인 때를 위할 뿐 아니라 교회가 실패하고 황량할 때도 성경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히브리서 13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몇 구절의 성경은 결코 장로 직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황량한 시대에 우리는 결코 정식 장로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각 처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집회 중에서 장로된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돌아보며 다스려야 하지만 그에게 장로의 명분은 없습니다.